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sbs.com.au/korean에서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휴대전화, 온라인,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 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전통적 소유주인 쿠린 부족의 우준주리 워룽 주민들과 이 부족의 전현직 원로들에 대한 담례 인사를 전합니다. 이와 함께 이 땅의 토착 소유권자인 모든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협 군도민께도 존중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호주 전역의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온라인으로 호주 공영 SBS 한국어 방송을 찾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0월 14일 화요일에 SBS 한국어 프로그램 멜번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방송의 진행을 맡은 프로듀서 김하늘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보조금을 받는 분들 많이 계셨을 텐데요. 바로 이 보조금으로 복지급여가 한시적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지난 지금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며 복지급여가 삭감됐는데요. 이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구직자, 한부모 가정 등의 복지급여가 빈곤선에 한참 못 미친다는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고서는 임대료 급등과 생활비 압박이 빈곤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이에 일각에선 코로나 시기 수준으로 복지급여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소식 뉴스 후에 이어지는 익스플레이너에서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이어서는 시드니에서 열릴 그래니 스미스 축제와 관련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오디오 책갈피에선 최근 문단에 주목을 받고 있는 작가죠. 박상영 작가의 대도시의 사랑법 소개해드립니다. 그럼 2025년 10월 14일 화요일 방송 먼저 뉴스로 시작합니다. 홍태경 프로듀서입니다.
2025년 10월 14일 화요일 SBS 한국어 뉴스 간추린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연방정부가 고액 퇴직연금 잔액에 대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율 인상 기준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되며 미실현 자본 이득에 적용하기로 했던 과세안은 폐기됩니다. 호주 간병인 30% 이상이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어린 간병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청소년 시기 가정 내 음주를 허용하는 관행이 성인 이후 폭음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추석 연휴 뒤 첫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 사건에 대해 정부의 신속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이상이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주도의 가자지구 평화 휴전 협상에 따라 가자지구에서는 수천 명의 인파가 나사 병원에 모여 이스라엘에서 석방된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을 맞이했습니다. 일부 수감자들은 군중 사이로 행진하며 가족과 친구들의 포옹에 안도했습니다. 석방된 팔레스타인 수감자 사이드 슈비르 씨는 자유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The feeling is indescribable. Seeing the sun without bars is an indescribable feeling.
슈비르 씨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라고 전하면서 창살 없이 태양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감정을 느끼게 하며 수갑에서 두 손이 자유로워졌고 자유는 값을 매길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하마스가 가자지구에 억류돼 있던 이스라엘인 인질 20명을 모두 석방한 후 이스라엘은 1,900명 이상의 수감자와 구금자를 석방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인질들이 가족들과 재회한 후 병원으로 이송돼 검진을 받는 동안 눈물과 행복이 교차했습니다. 이스라엘 중부 베일린슨 병원의 레나 코렌 펠트만 박사는 인질들을 병원에서 맞게 돼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شعور لا يوصف انك تشوف الشمس هذا اول شيء ثاني شيء انك تشوف الشمس من غير شبك هذا شعور لا يوصف
펠드만 박사는 인질들이 귀환하게 돼 정말 기쁘다면서 그들의 귀향 여정의 첫 단계를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영광이고 온 나라가 기도하고 기다려온 여정이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환민들은 가족의 품에 안기고 의료진의 사랑과 보상품으로 지원받는 가운데 병동에 입원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서 발견된 인질 4명의 시신을 법의학적인 신원 확인을 위해 이스라엘로 호송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따르면 하마스는 여전히 24명의 다른 인질 시신을 붙잡고 있으며 휴전 협정에 따라 송환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확한 시기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세력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을 종식시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계기를 제공한 것은 인질 석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제안한 평화계획의 1단계 일환으로 이뤄진 이번 인질 석방을 통해 이스라엘은 약 2천 명의 팔레스타인인을 이스라엘 감옥에서 석방했고 가자지구는 2년간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인질들을 석방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 올린 성명에서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이 기회를 활용하고 정전협정에 따른 약속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파르안하크 유엔 부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정전협정이 수개월간의 전쟁 이후 가자지구와 이스라엘 주민들에게 평화에 대한 미약하나마 희망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Nations and its partners are rapidly scaling up operations across Gaza.
하크 부대변인은 유엔과 파트너들은 가자지구 전역에서 활동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면서 유엔 기관들은 수개월 동안 고립됐던 지역사회에 접근해 생명을 구하는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러한 노력은 상황을 안정시키고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데 필수적인 첫 걸음이지만 여전히 막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접근과 자금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리처드 마스 연방 총리 권한대행이 어제 발표된 퇴직연금 세제 개편안이 단순히 기존 계획의 비판에 대한 임기응변식 대응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방정부는 고액 퇴직연금 잔액에 대한 세제 법안에 두 가지 주요 개정안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세율 인상 기준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되며 미실현 자본 이득에 적용하기로 했던 과세안은 폐기됐습니다. 마이스 총리 권한대행은 퇴직연금이 원래부터 투자수단이 아닌 은퇴소득원으로 의도된 것이며 이번 개편은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 것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re very much meeting the goal that we've always had in place. We're doing it in a better way.
마이스 총리 권한대행은 항상 목표했던 바를 충분히 달성하고 있으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정부가 피드백을 경청하고 그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연방 야당은 이러한 개편안을 지지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2026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호주의 간병인들의 웰빙 수준이 저하됐다는 조사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호주의 간병인들을 대표하는 케어러스 오스트레일리아가 만 명 이상의 간병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례 웰빙 설문조사에 따르면 31.4%가 심각한 심리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고 답했는데 이는 전년도의 28.2%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많은 간병인들이 장애 만성질환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를 무급으로 돕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말 연방정부는 호주의 무급 간병인 300만 명을 지원하기 위해 10개년 국가 간병인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케어러스 오스트레일리아의 에나벨 리드 CEO는 특히 젊은 간병인들을 돕기 위해 이러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So young carers are often unrecognized and unsupported.
리드 대표는 어린 간병인들이 종종 인정받지 못하고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린 간병인들의 절반만이 자신의 처한 상황을 교육기관에 알렸고 그중 41%는 학교나 교사가 자신의 간병 상황과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 결석률이 높아지고 중퇴를 하거나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라고 리드 대표는 덧붙였습니다. 아니카 웨스 통신부 장관이 13세에서 16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소셜미디어 금지 조치를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캠페인을 발표했습니다. 웨스 장관은 자신이 만나본 대다수의 학생들은 이러한 법안 시행에 대해 기뻐하고 감사해 한다고 전했습니다.
These social media laws are world-leading, and when we went to the UN several weeks ago, it was significant.
웰스 장관은 호주의 소셜 미디어 법안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몇 주 전 UN에 갔을 때 많은 국가들이 호주가 시행하고 있는 일의 방식과 이유에 대해 소통하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었다고 밝히면서 이 법안들이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중요하고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호주의 13세에서 16세 청소년들에게 문화적인 변화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13세에서 16세 청소년 소셜미디어 금지 조치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스냅챗과 X,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캠페인은 학교 인근의 광고판과 TV와 온라인, 소셜미디어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SBS 라디오 한국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국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긴 추석 연휴 뒤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한국인 대상 범죄와 관련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이라며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국내로 신속하게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생경제 불씨를 지키는 건 정부 혼자만 하기 어렵다며 적어도 경제를 살리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정치가 한 목소리를 내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관련 부처를 향해선 최근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적인 역량을 모아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시 국내 소식입니다. 500만 명이 넘는 퀀타스 고객의 개인정보가 다크웹에 유출됐습니다. 이번 유출은 세일즈포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해외 콜센터를 통해 발생한 것으로 최대 570만 명의 이름과 주소, 또 자주 이용하는 항공사 정보와 생년월일, 전화번호, 그리고 성별은 물론 심지어 식사 선호도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퀀타스는 현재 사이버 보안 전문가와 함께 유출 경위를 조사 중이며 토니 버크 사이버 보안 장관은 업무를 외주화했더라도 기업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며 강력한 처벌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악용한 2차 사기 신원 도용에 주의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퀀타스를 사칭하는 이메일이나 문자, 전화를 유의해야 하며 수상한 링크는 클릭하지 말고 공식 퀀타스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서 정보를 확인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권하는 술이 나중에 폭음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학술지 에딕션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이 법정 음주 연령 미만일 때 술을 마시는 기간이 길수록 나중에 알코올 남용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는 12세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호주 청소년 900명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국립약물알코올연구센터 에이미 피콕 부소장은 아동의 알코올 섭취를 줄이기 위한 호주의 공중보건 지침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주 출신 헐리우드 배우 나오미 왓츠가 헐리우드 명예의 거리에 별을 새기는 영예를 안게 됐습니다. 머롤랜드 드라이브와 킹콩 등 고전 영화 배역으로 유명세를 얻은 왓츠는 수십 년간 영화와 TV에서 연기 필모를 쌓아왔습니다. 57세인 왓츠는 최근 몇 년간은 배우로서 활동하는 동시에 연령차별에 맞서 싸우고 폐경을 포함한 여성 건강 문제에 대해 폭넓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I consider today a moment where those two worlds collide. This honor is a testimony.
나오미 왓츠는 오늘을 두 세계가 충돌하는 순간이라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하며 이 영예는 여성의 생존 가능성이 40세, 50세, 60세, 70세 또는 그 이후에도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환율 정보입니다. 오늘 호주 외환시장에서 호주화 1달러는 매매 기준가로 미화 65센트에 한국 원화로는 928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호주의 주요 도시 내일 날씨 전해드립니다. 시드니 따뜻하겠습니다. 12도에서 낮 기온 28도, 멜번 맑겠고 오전 18도, 낮 기온 27도, 브리즈번 오전에 구름 많겠고 18도에서 31도, 퍼스도 대체로 선선했겠습니다. 13도, 20도, 애들레이드 11도에서 25도로 화창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캔버라 맑고 건조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아침 6도에서 낮 최고 26도, 호바트 대체로 맑겠고 10도에서 18도 예상됩니다. 다윈 천둥, 번개 치는 곳 있겠고 27도에서 낮 최고 33도. 서울은 가끔 비 오는 곳 있겠고 오전 16도, 낮 기온 24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 10월 14일 화요일 SBS 한국어 뉴스를 마칩니다. 뉴스 진행의 홍태경입니다.
The SBS Korean program's Daily Overview looks into issues in Australian politics, society, and economy right after the news every weekday.
호주와 한국, 그리고 세계를 하나로 잇는 호주 공영 SBS 한국어 프로그램. 뉴스에 이어지는 데일리 오버뷰, 문화, 경제, 사회, 교육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이슈를 깊이 있는 시선으로 전해드립니다. 데일리 오버뷰 오늘 첫 순서 익스플레이너로 문을 엽니다. 우리의 생활에 도움이 될 정보와 사안들을 좀 더 쉽게 설명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호주에서 7명 중 1명이 빈곤선 아래에 놓였다는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잡시커, 유스 얼라이언스 등 주요 사회보장급여가 빈곤선에 크게 못 미친다는 분석인데요. 보고서는 임대료급 등과 생활비 압박이 빈곤을 키우고 있다며 코로나 시기 수준으로 급여를 대폭 인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코로나 시기 인상됐던 복지급여가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현재 지급 수준이 빈곤선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치솟는 임대료가 가게에 어떤 부담을 주는지 설명해 드립니다. Explainer. 2020년 마이크 세들러 씨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들러 씨가 센터링크로부터 받던 복지급여에 2주당 $550가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이 추가급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호주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코로나 보조금으로 기존의 잡시커 수당 위에 더해진 형태였습니다. 그 결과 세들러 씨의 2주당 총 수입은 $1,115 70센트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빈곤선 이상이며 전국 중위임금에 한층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세들러 씨는 그전에는 가족 넷이서 거의 갈색 음식만 먹었다며 감자보다 감자칩이 더 저렴해 감자칩을 사 먹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 보조금이 올라가자 이제 감자를 살 수 있었고 신선한 채소도 살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코로나 보조금이 종료되면서 잡시커나 오스터디, 유스 얼라운스 같은 기존 복지수당 체계로 돌아가자 다시 빈곤의 현실이 찾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단체들은 정부의 사회보장수당을 팬데믹 시기 수준으로 다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임대료가 오르는 상황에서 학생, 구직자, 그리고 한부모 가정 등 수백만 명이 여전히 빈곤선 이하의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팬데믹 이후 잡시커 수당은 여러 차례 소폭 인상됐지만 올해 9월에도 2주당 $12 50센트 인상에 그쳤습니다. 주요 복지단체들은 호주의 사회보장 수당은 여전히 빈곤선에 한참 못 미친다고 지적합니다.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와 호주 사회서비스 위원회가 발표한 새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에서 2023년 기준으로 호주 국민 300만 명 이상이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 빈곤선은 가구의 세후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것을 의미하며 그 이하 소득자는 빈곤 상태로 분류됩니다. 가계소득과 노동력 변화 등을 추적한 힐다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빈곤층 비율은 2020년에서 2021년 8분의 1에서 7분의 1로 증가했습니다. 호주 사회서비스위원회 카산드라 골디 대표는 캔버라 기자회견에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인 호주에서 빈곤이 증가하고 있다며 많은 이들이 식탁에 음식을 올릴지 노숙을 감수할지를 두고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잡시커 수당은 주당 $401에 불과하다며 이런 수준의 고정 수입으로는 생계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 책임연구원인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 사회정책연구센터 유비스티 나이두 박사는 잡시커 수당이 호주 최저임금의 42%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이두 박사는 잡시커 수당을 받는 사람은 주당 205달러, 한부모 가정은 163달러, 청년 수당을 받는 젊은이는 279달러가 빈곤선보다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성인 1인 기준 빈곤선은 주당 584달러이며 현재 잡시커 수당은 2주당 793달러 60센트,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849달러 90센트입니다. 즉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기준으로는 2주당 약 380달러, 주당 약 190달러가 빈곤선보다 부족한 셈입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의 빈곤선은 주당 1226달러로 정부 수당을 받더라도 주당 464달러가 부족했습니다. 나이두 박사는 정부가 주당 56달러 정도 인상한다고 해도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며 현재의 지원금 수준으로는 도저히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잡시커 수당은 빈곤선보다 훨씬 밑돌고 사실상 생계 불가능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급등하는 임대료가 빈곤을 심화시키는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국 주거 옹호단체 에브리바디스 홈의 케이트 콜빈 대변인은 치솟는 임대료로 인해 수많은 호주인이 임대 스트레스와 주거 불안을 겪고 있다며 임대료를 내기 위해 식비나 약값을 포기하는 일이 너무 흔해졌다고 말합니다. 2022년에서 2023년 기준 소득 하위 20%의 임차인의 57%가 임대 스트레스 상태였으며 이는 2020년, 2021년의 52%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콜빈 대변인은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 접근은 안정된 삶의 기반이라며 현재 호주에는 사회주택이 64만 호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공공 커뮤니티 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이두 박사는 현재의 임대 보조금 수준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주요 도시의 평균 임대료는 30에서 40% 상승했지만 정부가 2024년 9월에 인상한 임대보조금은 단 10%에 불과합니다. 나이두 박사는 소득보조수당 수급자의 약 4분의 1만이 임대보조금을 실제로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이크 세들러 씨는 사람들은 모두 일하고 싶어 한다며 일은 단순히 돈벌이가 아니라 사회적 참여이자 자존감의 문제라고 강조합니다. 또 돈이 없으면 사회적 배제는 피할 수 없고 공동체도 결국 붕괴된다며 사람들이 가난한 이들을 죄인처럼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모든 인간은 사회적 유대가 필요하다며 그것이 박탈당한다는 건 인간으로서 존엄이 무너진다는 뜻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0월 14일 화요일 한국어 프로그램 함께하고 계십니다. 데일리 오버뷰 이어지는 행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말 시드니에서 한국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신나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호주의 공식 코리아타운 1호 이스트우드에서 그래니 스미스 축제가 열리는데요. 매년 10월에 열리는 이 축제는 1868년 지금의 이스트우드 지역에서 처음으로 청사과, 즉 그래니 스미스 애플을 우연히 재배한 마리아 앤 그래니 스미스의 할머니의 유산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고 올해로 40회를 맞았습니다. 중국 상가들이 위치한 역 서쪽에서 이 축제가 크게 진행될 텐데요. 한국 상가들이 위치한 역 동쪽 편에서도 K마당이라는 한국식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이 자리에선 K-POP 앤 K-BIT 공연이 이뤄지는데요. 총 14팀이 공연을 하고 라이브 DJ와 댄스 타임, 그리고 한복 체험 및 사진 촬영, 한국 음식 시식과 스핀 더 월까지 다양한 볼거리, 먹을거리가 가득할 예정입니다. 저희 SBS 한국어 프로그램도 이번 그래니 스미스 K마당의 미디어 파트너로 함께하는데요. 축제 현장에서 청취자 여러분을 직접 만나 뵐 예정입니다. 이날 12시 20분, 이 자리에는 한국 전통 사물놀이 공연이 진행됩니다. 이 무대는 시드니의 피아니스트이자 한국 타악 연주자인 조수희 씨가 한국 전통 창작 타악 그룹 유소 멤버들을 호주로 초대하며 기획했는데요. 이날 저녁에는 버큼힐즈에서 공연을 가집니다. 조수희 씨, 나혜인 프로듀서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곳 시드니 패너데이즈의 한 공연장에서는 한국의 전통 타악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공연 두둥이 개최됩니다. 이번 공연에는 한국 전통 창작 타악 그룹 유소 멤버들과 객원 연주자 등이 풍물놀이, 판소리 등 호주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한국 전통 음악을 선보입니다. 이 공연을 기획한 것은 시드니에서 활동 중인 피아니스트이자 한국 전통 타악 연주자인 한인 동포 조수희 씨입니다. 공연팀은 이 밖에도 시드니에서 뉴캐슬, 머셸브룩, 영을 돌며 학교와 대학에서 공연하고 간단한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조수희 씨는 왜 호주의 한국 타악기를 소개하고 싶은 걸까요? 직접 만나봅니다. 조수희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먼저 피아니스트이자 한국 전통 타악 연주자라고 소개를 드렸는데요. 직접 본인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에서 태어나고 자랐고요. 그 시드니 음대에서 교육학과 나오고
음악교육학교
네. 학과 나왔고요. 그리고 피아노 반주 전공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문일상 선생님 밑에서 장구를 배웠고 지금은 문화예술 교육사 자격증을 따려고 또 공부 중입니다.
한국에서 따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온라인 코스로 해가지고 네. 이번에도 한국 갔다 왔고요. 그거 네. 따려고요.
와, 호주에서 태어났다고 하셨는데요. 한국말 어쩜 이렇게 잘하시나요?
네. 집에서는 한국말만 씁니다. 에, 네. 최대한 많이 쓰려고 하고요.
네. 영어, 한국어, 음악까지, 피아노까지 3개, 네. 3개의 언어를 다루시는군요. 장구까지 네. 이제 4개 언어네요.
네, 네. 맞아요.
시드니 음대에서 음악 교육을 전공하셨고 또 피아니스트의 이력도 굉장히 화려하시더라고요. 좀 세계적인 작품에 참여하셨죠.
네. 운 좋게 제가 졸업하기 전에 연락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야, 너 9-to-5 한번 해볼래? 해가지고 9-to-5 제일 첫 작품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연달아서 물랑 루즈랑 뭐 디즈니의 뷰티 앤 더 비스트.
뮤지컬들이죠.
뮤지컬들입니다. 네. 네. 그리고 세계적인 진짜 유명한 해밀턴도 했었고요.
와, 네. 네.
브리즈번 투어도 가고 시드니에서 이제 지휘까지 맡았던 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주자로서는 뮤지컬에서 어떻게 공연을 하시는 건가요?
이제 키보드 역을 맡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부분 키보디스트는 음악 감독, 뭐 아시스트 음악 감독 역을 맡아서 이제 리허설 때도 가서 이제 도와주고 피아노 네. 쳐주고 이렇게 해서 밴드 역할을 해요.
그렇군요. 지휘까지 하셨고.
지휘까지도 하고요. 네, 네. 그거는 이제 갈수록 이제 믿을 수 있으면 줘요.
네. 대단한 이력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한국의 타악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그거는 어렸을 때 아빠가 이제 너는 한국인이니까 알아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해서 손에 장구 채를 집어주시고
어렸을 때 집에 장구가 있으셨어요?
있었어요.
우와, 네.
해가지고 아빠가 야 이건 덩이야 하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님이 혹시 뭐 음악을 하셨거나 전공을 아니요. 하신 분은 아니시고요?
아니에요. 네, 해서 그냥 관심은 많으신 분이시고요.
네, 그냥 뿌리를 좀 알려주기 위해서.
네,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게 점점 혼란이 왔죠. 내가 한국인인지 호주인인지. 그래서 아무리 호주인처럼 행동을 해도 한국인 인식이 강하더라고요. 생긴 것 때문에. 해가지고 이제 알았어. 그러면 한국 문화를 좀 알아야 되긴 하구나 해서 스스로 또 판단을 하고요. 좀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고 모르면 해서 네. 그럼 공부를 해보자 해서 배우게 됐어요.
그렇게 장구를 하신 지 지금 몇 년이 되신 건가요?
띄엄띄엄 해가지고요.
네.
그때가 초등학교 5학년인가 였거든요. 근데 이제 제대로 배운 지는 뭐 어떻게 보면 1년에서 뭐 6개월, 1년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호주에 살면서 한국 전통악기를 제대로 배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해서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 제대로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조금씩 모아놓은 돈으로 한국을 갔어요.
네.
그래서 한 달 동안 이제 김덕수 선생님 한울림 캠프 겨울 캠프인가 네. 해서 한 달 동안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만난 선생님이 문일상 선생님이고
네.
그 선생님이 이제 문화가 알렸으면 너무 좋지 하면서 언제든지 와라 해가지고 저는 그 말을 아주 잘 들어서 작년에 Ian Potter Cultural Trust Fund라는 지원금 같은 거를 받아서 네. 제대로 이제 3개월 동안 배우러 갔어요. 뭐 올해도 이제 작품 위해서 3개월 네. 갔다 오고 있는 게 그거는 제 돈으로 간 네. 거고요. 그래서 띄엄띄엄 갈 수 있을 때만 이렇게 한국을 가서 배웠어요. 네.
어떠세요? 한국 장구를 배운 느낌.
너무 좋아요. 힘들어요. 제가 먼저 피아노를 배운 상태에서 배우니까 이해가 너무 되는 부분들이 많고 또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도 많아서 사실 피아노에도 도움이 많이 돼요. 장구를 배우니까.
근데 장구는 좀 리듬 악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선택을 하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피아노도 리듬 악기입니다. 네.
그렇긴 하죠.
네. 네. 피아노도 어떻게 보면 그 서양 쪽 밴드 보면 베이스 드럼하고 피아노가 항상 리듬 섹션이라고 불려지고요.
네. 네.
그냥 음만 넣어가지고 거기에 보너스가 있는 거죠. 타악기도 이제 근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음을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게 되게 많고요. 뭐 조절 뭐 되게 복잡해져요 갈수록.
네. 피아노를 배울 때와 그리고 우리 장구를 배울 때 좀 느끼셨던 것들이 다르셨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이게 똑같더라고요.
음악이라는.
네, 음악이라는 네. 거 안에서 그냥 악기가 다를 뿐이지 음악은 같고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의 맛 이런 게 또 보너스로 들어가지만 그것도 이제 한 장르로 따지면 그냥 뭐 똑같아요. 네.
그렇군요. 이번 공연을 사실 기획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연의 내용을 보면 단순히 공연을 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는데요. 다양한 곳에서 워크숍을 하시고요. 좀 한국의 전통 타악기를 호주에 좀 더 깊이 있게 소개하고 싶으시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런 기획을 하게 되셨나요?
네. 제가 지금 교육학과 나오면서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랑 또 얘기해보고, 이제 친구들이랑도 많이 얘기해보면, 한국 음악을 몰라요. 아예. K-POP에서 딱 끝나죠. 근데 이제 다른 나라는 뭐 중국, 일본, 인도 음악도 다 알려져 있어요.
전통 음악들이?
전통 음악들이요. 네. 이상하게도, 야, 인도 음악 알아? 하면, 그 타블라 있잖아. 이렇게 나오고요.
네.
이제 중국은 이제 인원이 많으니까 또 항상 여기 설날 축제 같은 데서도 보고요.
네.
이제 구지엔 같은 것도 한국 가야금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못 알려지는
중국에서
이유가
중국에서 네. 들어왔기 때문에
네, 너무 네. 강하고 이제 비슷하게 생기고 하니까 아니 깊이 들어가면 다른데 해도 이제 진짜 서피스 레벨로 보면 그냥 똑같으니까 이렇게 한국 음악도 못 알려지고 이렇게 네.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러면 우리 K-POP만 해서 끝 아닌가 해서 학교 들어가서 이제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선생님들은 두려워하고요. 다가가기가 네. 모르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알았어. 내가 배워서 들어갈게. 내가 가르쳐 줄게. 한국인으로서 내가 가르쳐 줄게 해서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이전에도 이런 워크숍을 해보셨어요?
지금 인커션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긴 있어요. 학교들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 또 뭐 불려 다니고요. 그래서 와서 한번 가르쳐 줄 수 있어? 하면, 갈 수 있어? 해서 가요.
호주인들의 반응이 어떻나요? 굉장히 궁금한데요.
엄청 좋아해요.
네. 우선 흥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흥도 있고, 네. 특이하고. 사실 여기 호주, 다른 나라 악기 뭐 다양하고 뭐 하지만 한국의 리듬과 흥 뭐 이런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뭐 이제 항상 이제 둘의 정신 같은 거 같이 하는 그런 정신이 있으니까 그런 거 가르쳐 주면 또 되게 좋아하고. 예, 네, 그래서 반응이 지금까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요즘 호주에서 지금처럼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때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한국의 모든 것이 관심받고 사랑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수희 씨께서도 이렇게 전통 음악을 소개하시면서 그런 느낌이 드시나요?
네. K-POP 쪽이 이렇게 뜨다 보니까 관심을 갖긴 하는데, 음악은 그래도 뒤늦게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복, 불고기, 뭐 김치 이런 거는 엄청 널리 알려져 있고
호감을 갖고 돼야죠. 먼저.
네. 네. 하고 뭐 그 K-pop 디먼 헌터 때문에 네. 이제 그 전통 또 갓 뭐 민화 이런 이런 게 알려지긴 했지만 또 거기에서 전통 음악은 빠졌잖아요.
그렇네요. 네.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뒤늦게 따라오니까 푸쉬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긴 해요. 그래서 근데 뭐 시작이니까 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알아줬으면 네. 합니다.
K-pop 디몬 헌터스 2탄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그때는 좀 어떻게 그렇죠. 한국 전통 음악이 들어가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서양 음악, 현대 음악을 전공하셨고요. 이제는 한국 전통 음악에 매진하고 계신데요. 앞으로 어떤 목표가 있으신가요?
이제 키워 나가려고 하니까 이제 애들 가르치고 수업 같은 거 진행하고. 그리고 공연 같은 것도 또 좀 늘어났으면 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 연습실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네. 항상 없어요. 시끄럽다고 하고 하니까.
네.
우리만의 공간이 생겼으면. 해서 지금 뭐 천천히 이렇게 쌓아가고 있습니다.
네. 시드니 공연,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무대가 될 것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엄청 다양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비나리로 시작해서 좋은 복을 기원하면서 먼저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통 타악 연주, 삼도 설장구도 보이고 사물놀이도 보이고 그리고 이제 소리로 섹션도 있고요. 그래서 판소리 네. 그리고 민요 그리고 엄청 보기 힘든 듣기 힘든 향토 민요까지 있고요. 그다음에 마무리는 판꾸수로 해서 네, 다양하게 개인 놀이까지 해서 소고 엄청 멋있는 소고도 있고요. 번화 체험까지 하고 12발 상모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영어로 혹시 중간에 설명을 하시나요?
네. 영어까지 제가 진행을 다 합니다. 한국말 영어.
네. 아, 그러면 사실 좀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와서 같이 설명을 듣고 즐기실 수 있으시겠네요.
네, 네. 해서 자막도 띄울 거거든요. 네. 해서 이제 판소리나 비나리 할 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도록 네. 네, 다 알 수 있도록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한국 전통 음악을 시드니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기대됩니다. 피아니스트이자 한국 전통 타악 연주자인 한인동포 조수희님 앞으로 좀 더 다양한 무대에서 시드니에서 뵙게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데일리 오버뷰 마지막 순서, 한국어 또는 영어로 읽을 수 있는 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오디오 책갈피입니다. 성소수자의 삶과 세대신념의 갈등 속에서도 개인을 지탱하는 사랑의 힘을 섬세하게 보여주는 작품, 박상영 작가의 소설 대도시의 사랑법입니다. 청춘의 사랑과 우정, 가족과 사회적 제약 속에서 흔들리는 정체성을 섬세하게 그려내는 작품입니다. 2019년 젊은 작가상 대상을 수상하며 국내외 주목을 받았고 2022년 안토너 번역의 영어판 러브 인 더 빅 시티로 출간됐습니다. 이 작품은 프랑스 메디치상과 영국 부커상 후보에도 올라 세계 문단에 주목을 받았는데요. 유화정 프로듀서가 소개합니다.
오디오 책갈피 책 속 한 문장 삶의 한 페이지 여러분의 마음 한 켠에 작은 책갈피 하나 꽂아드려요. 안녕하세요. SBS 오디오 책갈피 유화정입니다. 집착이 사랑이 아니라면 난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다. 이 문장으로 잘 알려진 소설이죠. 오늘 오디오 책갈피에서 만나볼 책 박상영 작가의 대도시의 사랑법입니다. 2019년 젊은 작가상 대상을 수상한 박상영은 대도시의 사랑법으로 프랑스 메디치상, 영국 부커상 후보에도 오르며 세계문단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대도시의 사랑법은 30대 초반 작가 영의 시선을 따라 사랑과 우정, 가족, 그리고 도시의 외로움을 관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소설은 동성애자인 주인공의 시선으로 전개되지만 결국은 누구나의 외로움, 누구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에는 총 4편의 연작 단편이 실려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화자는 영이라는 동일한 이름을 지닌 인물이죠. 첫 번째 이야기 제희는 여자 사람 친구와의 유쾌한 우정 속에 스며든 불안과 거리감을 그립니다. 냉동실을 열어보니 거의 다 먹은 블루베리 한 봉지와 비닐을 벗기지도 않은 말보로 레드 한 갑이 있었다. 냉동 블루베리 한 봉지와 말보로 레드 한 갑으로 비유되는 장면. 이 상징적인 대목은 두 사람의 관계의 끝이 얼마나 조용히 다가오는지를 보여줍니다. 연작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두 번째 이야기, 우럭한 점, 우주의 맛. 이 부분에서는 가족과 세대, 그리고 신념의 갈등을 섬세하게 다룹니다. 암투병 중인 어머니, 그리고 그녀의 독실한 기독교 신앙은 화자의 성적 정체성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특히 어머니와의 대화를 담은 장면에선 어머니에 대한 작가의 감정을 다 쏟아낸 것 같아 울컥합니다. 덜컥 무섭더구나. 네가 더 이상 내가 아는 아이가 아니라는 생각에 너만의 세계를 가진 아이라는 게 그렇게 섭섭하고 무섭더라. 엄마 있잖아요. 단 한 번이라도 내게 사과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때 내 마음을 짓밟은 것에 대해서 나를 이런 형태로 낳아놓고 그런 나를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곳에 놔두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제발 사과를 해줬으면 좋겠어. 그게 엄마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도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또 운동권 출신의 연상의 연인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대 차이와 정치적 신념의 간극이 분명히 드러나죠. 이 작품은 가족의 가치관과 사회적 조건에 의해 개인의 사랑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가를 보여주며 현실의 고통을 예리하게 드러냅니다. 표제작이기도 한 세 번째 이야기 대도시의 사랑법은 제목 그대로 도시의 밤에서 만난 연인과의 열정적인 사랑을 그립니다. 그러나 역시 사회적 시선, 불안한 미래, 그리고 화자의 건강 이슈 HIV가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죠. 그럼에도 연인의 사랑은 뜨겁게 지속됩니다. 소설의 마지막 이야기, 늦은 우기의 바캉스. 사랑이 끝난 뒤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감정의 잔향을 포착합니다. 사랑은 끝났지만 그 흔적은 삶의 일부로 남고 그 기억이 도시의 외로움 속에서도 주인공을 살아내게 합니다. 박상영 작가의 말을 옮겨봅니다. 글을 쓸 때 혹은 일상을 살아갈 때 홀로 먼지 속을 헤매고 있는 것처럼 막막한 기분이 들 때가 대부분이지만 가끔은 손에 뭔가 닿은 것처럼 온기가 느껴질 때가 있다. 나는 감히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고 싶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말이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금 주먹을 꽉 쥔 채 이 사소한 온기를 껴안을 수밖에 없다. 내 삶을, 세상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단지 나로서 살아가기 위해 오롯이 나로서 이 삶을 살아내기 위해. 2019년 여름 사랑하는 나의 대도시 서울에서 박상명. 도시라는 공간에서 흔들리는 청춘의 초상. 이 작품은 퀴어 소설이기 이전에 사랑이라는 감정이 정체성을 넘어 삶을 지탱하는 이유임을 일깨워주는 작품 아닐까 싶습니다. 오디오 책갈피 오늘은 소수자의 이야기이면서도 동시에 모든 사람의 사랑이야기, 박상영의 대도시의 사랑법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 한켠 작은 책갈피 하나 꽂아드렸길 바라며 지금까지 유하정이었습니다.
SBS 오디오 한국어 프로그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SBS 한국어 방송에선 다양한 소식들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진행의 프로듀서 홍태경, 저는 김하늘이었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SBS 한국어 프로그램의 페이스북을 팔로우해주세요.